기다림은 아련히 조병화. 이제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인생의 겨울로 접어들면서 기다림은 먼 소식처럼 아련해지며 맑게 보다 맑게, 가볍게 보다 가볍게, 얇게 보다 얇게, 부담 없이 보다 부담 없이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물가물하여라. 긴 생애가 기다리는 세월, 기다리면서 기다리던 것을 보내며, 기다리던 것을 보내면 다시 기다리며, 다시 기다리던 것을 다시 보내면 다시 또 다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어라 하면서 이 인생의 겨울, 저녁, 노을, 노을이 차가워라. 기다릴 것도 없이 기다려지는 것, 기다려줘도 아련한 이 기다림, 노을진 겨울이거늘. 아, 사랑아, 인생이 이러한 것이어라. 기다림이 이러한 것이어라. 예, 꿈과 고독을 노래한 마지막 로맨티스트로 불려지기 원했던 이 조병화 시인의 시한 편을 소개했는데요. 이 제목과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시는 기다림, 기다림이 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요, 교회 절기상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은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인데요.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처음은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 천국이라는 표현은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천국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천국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천국은요, 특이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천국, 천국 이코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준비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올바른 준비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자, 저기를 보셔요.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에서 신랑을 맞이할 몇 명? 10명의 처녀가 등장해. 그런데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하고 반대로 5명은 슬기롭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하다, 5명은 슬기롭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해요. 미련한 5명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올바른 준비라는 겁니까? 예, 네, 너무 간단해, 너무 명확해. 미련한 처녀 다섯 명처럼 하면 안 되고 슬기로운 처녀 다섯 명처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 본문에 나온 미련한 처녀 다섯 명과 슬기로운 처녀 다섯 명 이 양쪽의 차이가 뭡니까? 저기를 보셔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명에게는 있는데 미련한 다섯 명에게는 없는 거, 요쪽에는 있고 요쪽에는 없고 뭐죠? 뭡니까? 기름. 예. 이 짝은 있고 이 짝은 없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명은 기름이 있고 미련한 다섯 명은 기름이 없어요. 기름.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명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거, 요거, 기름을 준비하는 요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올바른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명이 준비한 기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학자들은요, 요 여기에 나온 이 기름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뭘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말한다. 영적인 교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최선을 다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전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기름이 성령 충만이든지 영적인 교제이든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든 좌우간, 핵심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교회 둘째 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을 때 주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고 또 육신적으로 헌신하는 거, 예,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또한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십일조를 빼먹지 않고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 또한 주님을 떠났었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름,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어떤 거라고 결론낼 수 있습니까? 전도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가장 올바른 준비,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총동원 전도를 앞두고 구체적인 전도의 전략 한 가지만, 예, 많은데 다 다룰 수 없고 구체적인 전도의 전략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면통 오늘 본문 연관 구절 요한복음 3장과 4장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요한복음 3장하고 4장 연속해서 이 3장과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알 수 있는 두 개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두 개의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저길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발로 왔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니고데모는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에 나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누군가 권면해서 교회에 나온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시점도 달랐어요. 시점. 니고데모는 언제 만났습니까? 밤에 만났어요. 밤에. 한밤중에. 수가성 여인은 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 니고데모는요, 이 당시 유대인 중, 유대인 지도자, 예.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상, 그 이상과는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그 실명, 지금 수가성 여인이라고 왜 적어놨느냐? 이름을 몰라요. 그 실명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무명의 인물이었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여자였습니다. 예, 기부단 빠지 마세요. 참고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녀 차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어떤 곳에 예, 남자 성인 20명, 여자 성인 20명, 그리고 어린아이 1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자 모두 몇 명입니까? 문제가 어려운가 봐요. 예, 20명, 20명, 10명, 50명이잖아요. 50명.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50명이 아니에요. 예. 자 여기 몇 명 모였습니까? 20명이요. 농담이에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아예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다. 너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좌우간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두 명의 인물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인 두 명의 인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스타일도 예수님의 스타일도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대화의 소재가 뭐라고요? 성경,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를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달랐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대화의 소재가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녀의 삶의 모습을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신 스타일하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스타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스타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도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나눔의 전략. 나눔의 전략이에요. 나눔의 전략이라는 말, 누군가에게 베풀어준다, 나눈다, 그거 아니에요.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3번 스타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눈다, 분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고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다른 스타일로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잘 나누어서 그들에게 각각 맞는 스타일로 전도해야 된다. 예, 각각 맞는 스타일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말씀드렸던 그 맞춤 전도, 맞춤 전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전도한 어떤 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어떤 분인데 그분이 엄청 술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아,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에이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먹잖아.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분이 있다. 자, 이러한 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전도해야 하는가? 예, 어떤 식으로 전도해야 됩니까? 아, 괜찮아. 나도 먹어. 같이 먹어.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예. 예수 믿고 술 마귀를 끊으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술 마귀. 술 마귀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그 대상자의 마음이 딱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분에게는 술 마귀를 끊, 저 예수 믿고 술 마귀 끊으라.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건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오자마자 술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막 고주망태가 돼갖고 그 상태로 교회 나오면 안 되지만 술을 끊어야만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한 이 전도 대상자를 잘 나누어서 그들에게 각각 맞는 스타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방금 예를 든 새벽 기도 때 예를 든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각각 맞는 스타일로 전도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잘 나눠야만 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저기 있는 것처럼 A타입, B타입, C타입 세 타입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A타입, 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혹은 현재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쫙 놓고서 저렇게 세 타입으로 나누라 그 말입니다. A타입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보세요, 내가 연락을 하면 혹은 카톡 언제나 거의 100% 내가 연락하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얼굴 한번 보자. 그럼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A타입. 그 다음 B타입. 내가 연락할 때마다 언제나 만나기는 어렵고 몇 번씩 반복해서 만남을 시도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친구나 지인 중에서 야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해도 습관적으로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아니 뭐 나중에 뭐 됐어 이렇게 두 번 세 번 튕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튕기는 사람이라도 일단 전도 대상자로 딱 정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그 이상 여러 번, 수십 번이라도 만남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니 꼬고 야 관둬라 야 안 만난다 야 이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만남을 시도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B타입. 그 다음 C타입. 알기는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막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좀 아는 사이, 아는 사람.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이런 C타입이 거의 없겠죠. 그러나 친척, 친구, 지인 중에는 이런 C타입이 많아요.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거나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을 A타입, B타입, C타입, 세 타입으로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대목에서 꼭 이렇게 저 좀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게 말하면은 생각이 아주 탁월한 거고 목사님 A타입, C타입, B타입, C타입 말고 셋 다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그런 분들은 뭐냐? 그 D타입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경우 노방전도 모르는 사람 노방전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노방전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전도를 다루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A타입, B타입, C타입에 각각 맞는 맞춤 스타일로 전도를 하는데 A타입 사람을 전도할 때 교회 출석을 권면할 때 가장 핵심은 진솔한 부탁이에요. 진솔한 부탁. 이거 진짜 정말 진심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 그 관계를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과의 친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의 그 친분을 매개체로 해서 교회 출석을 권면한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의리, 예, 의리.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내하고 한번 교회 가자. 예, 뭐 이렇게 나를 봐서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 B타입 사람을 전도할 때, 교회 출석을 권면할 때 가장 핵심은 인내와 끈기. 방금 말씀드렸죠? B타입 사람은요, 예, 기본적으로 내가 연락할 때마다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몇 번씩 반복해서 만남을 시도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B타입 사람한테는요, 한두 번 정도 교회 출석을 권면했을 때, 아, 교회 좀 나오시죠? 아, 교회 좀 나옵시다. 했을 때, 알았어요. 오케이. 한 번, 두 번 권면했는데, 어라? 이 사람이 오케이라고 말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거의 대부분 그것은 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B타입 사람에게 교회 출석 권면할 때는요, 정말 인내, 끈기를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미국 소매상협회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의 48%가 손님에게 물건 구입을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합니다. 25%가 두 번 권유하고 포기합니다. 15%가 세 번 권유하고 포기합니다. 전체 판매원의 88%가 한 번에서 세 번 정도만 물건 구입을 권유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나머지 12%의 판매는 어떻게 하느냐? 평균적으로 7번에서 8번씩 물건 구입을 권유한다고 해요. 물론 뭐 하루에 7번, 8번 권유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상대방 상황에 맞춰서 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 권유하는 판매자들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 권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거죠. B타입 사람을 전도할 때도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 끈기, 요게 끈질기게 권유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C타입 사람을 전도할 때 C타입 사람에게 가장 핵심은 관계 설정 및 친절이. 자, 근데 이게 무슨 말? 간단해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C타입 사람한테는 무조건 처음부터 교회 나갑시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친절함을 가지고 그 C타입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거, 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희망의 전도사란 별명으로 불렸던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를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여러분, 남의 마음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이 말은 친절과 전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말해주는 그런 글귀예요. 친절하면 내가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도록 좋은 기억이 남게 되고 그와 같은 좋은 기억들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불씨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절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여러분의 친절이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징검다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아 주시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영원 사랑, 할렐루야 증인되자.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영원 사랑, 할렐루야 증인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